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양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자, 엘버트 허시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 엘버트 허시먼은 사실 저는 엘버트 허시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저도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딴 경제학 책에서 네. 가끔 이름만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제가 엘버트 허시먼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엘버트 허시먼이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로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도 지금 그 뭐라고 나오죠?
이탈, 발언.
충성심.
이탈, 발언,
충성심.
그게 이제 원제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이탈, 발언, 충성심.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책은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청취자들도 아마 들으면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 그게 뭐 기업이 됐든 뭐 단체가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됐든 단체가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 하다못해 그 동네 카페에서도 동네 커뮤니티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티격태격거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그렇잖아. 하나는 떠나나. 떠나는 게 있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렇죠.
뭐
그렇죠. 다른 하나는 막 목소리를 높여.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당신 나가세요. 그래서 누구 쫓아내기도 하고 막 난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약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 뭐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조직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무엇인가를 맞닥뜨릴 때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그쵸. 되는데 그 세 가지 반응을 패턴화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 세 가지 보이 왜 어떤 사람은 떠나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막 발언을 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충성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그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 허시먼이 거의 최초로 잘 정리를 했고 그게 꼭 그 책에서 허시먼이 주장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가지고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변주가 되고 있죠.
약간 허시먼이 언어 유희나 이런 쪽으로 은유도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기억에 되게 남아요. 발언과 이탈이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짜 한 문장으로 문을 꽝 닫고 나가면
이탈과 발언을 같이 할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식의 말재주들이 이제 막 확 와닿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 책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멀쩡한 책으로 아직 잘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게 그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막 그 미국 사회가 막 들썩들썩 그쵸. 했잖아요. 뭐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 반전운동. 근데 그때 허시먼이 사상가로서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쵸. 놓고서 고민하다가 그 책이 나온 거죠.
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도 좀 표지가리해서 약간 회사를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오면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요?
2016년에 발행된 책인데 표지가 상당히 구리네요. 번역자는 강명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촌입니까?
저랑 뭐 족보로 따져보면 학년은 비슷하실 텐데 강명구 선생님이라고 커뮤니케이션학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예. 그분이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버트 허시먼은 이 책만 보면 뭔가 약간 뭐 HR이나
HR
조직 관리 이런 거 하시는 경영학자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나 컨셉만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꾸 막 눈길을 돌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한 것이기도 한데 그 전에 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책을 내기 전에 엘버트 허시먼은 개발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이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그렇죠. 경계들을 다 넘나들어서
거죠.
네, 사회학, 뭐 인류학, 나중에 심리학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행적을 좀 더 쫓아보면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이제 UC 버클린가에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하죠.
미국에서도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펀드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꾸역꾸역
이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초반에 특히
펀드
누가 돈을 주면 나는 글로 갔다잖아 결국.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좀 약간 짠해.
그렇죠.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네. 그
정말 생존을 위한 선택들.
생존을 위해서 그 이민자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한 곳에 몸을 붙지 못하고 뭔가 막 여기서 돈을 주면은 거기 가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그렇죠.
또 돈 못 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1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에 참전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징집되어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근데 다행히 어쩌면은 이 엘버트 허시먼이 그 열전이 한창이던 그 저쪽에 뭐 그 일본 제국이랑 전선으로 갔으면은
그쵸.
전혀 거기서... 다른 또 삶의 궤적을 걸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이 이탈리아어 굉장히 잘하고 프랑스어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그 유럽 전선 쪽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OSS
맞아요.
요원이
OSS
된 거죠.
요원. 사실 되게 OSS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에도 조금 미미하긴
CIA
했지만
CIA 전신.
네.
어쨌든 그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굉장히 책을 보면 드라마틱한 사건도 하나 있고
그렇죠.
드라마틱한 사건도 하나 있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데 미국 학계에서 잘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본인은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감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때는 딸도 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와이프랑 가족들과 함께 콜롬비아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대학 아니고
네. 네,
진짜
콜롬비아.
네, 남미에 있는 그 콜롬비아.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도 하잖아요. 콜롬비아로 갈 줄 알았더니
콜롬비아로 갔다.
네, 콜롬비아로 가가지고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그 정부의 개발 정책을 컨설팅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
네.
혹은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는 아예 콜롬비아에서 그냥 터를 바꿔서 이것저것 국제단체에서 주는 돈을 현지랑 연결시켜주고 평가하는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살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뼈를 묻을 뻔 했죠. 그런데 그때 다시 콜롬비아에서 당신이 겪은 개발 현장의 경험을 지금 개발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는 학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대학이죠, 거기는?
네, 맞아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하죠. 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맞죠. 콜롬비아 대학으로 다시 와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살다가 그게 이제 너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을 보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을 아는 개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제학자 혹은 경제사상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 콜롬비아로 떠났을 때 이게 이 책이 그 1200쪽 넘는 책이 결국 연대기잖아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말년까지 가는데 가끔씩 이분의 이 당시 나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콜롬비아로 딱 가는 때의 나이가 37세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37세인데 박사학위도 땄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탈리아에서 박사 받았지 전쟁은 세 번 참전했지 스페인 내전 프랑스 군으로 나치랑 독일이랑 싸웠지 2차 대전도 참전했지
박사제가 2차 대전을 두 번 참전한 거지
그치 2차 대전을 두 번 참전한 거지
프랑스에서 한 번 참전하고 네. 미국에서 한 번 참전하고
그러니까 미군이었다가 프랑스 군이었다가 뭐 이런 네, 걸
프랑스 군이었다가 미군이었다가.
미군이었다가
근데 그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독일 자기가 독일 태생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지키기
맞아요.
위해서는
그게 되게 크다고도
전쟁에
나와.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는
네.
모습을 보일 네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렵에 아마 문자를 혼비한테 보냈던 것 같은데 나이를 체크했는데 아직도 그 50이 아니라 40쯤 아니었어요?
아니요, 50쯤이었는데.
그래요?
반은 넘게 읽었는데 아직 50이야.
아직도 그리고 심지어 반에 한 600쪽을 읽었는데 이분의 진짜 업적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청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런 너무... 황당무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험하게 가충도 했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JYP가 읽다가 그럼 이 사람 언제 죽었지 하고 이 사람 연보를 찾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오래 산 걸 보고 아 너무 싫다 이랬을 거잖아.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콜롬비아 얘기도 나오고 아르헨티나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수많은 자기 책 쓴 이야기. 나중에 아니, 하버드도 가고 뭐
그리고 나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업적으로 왜 언제 나오냐고. 아니 평전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업적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진짜 업적은 한 800쪽 넘어가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네, 700쪽 800쪽
그 무렵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미 충분히 지쳐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또 백미인데
표정 가지고
그 부분부터 읽으라고 하든지 그러면. 앞에 이 초반 부분 이거 거의 무슨 영화로 진짜 만들어져야 될 것 네, 같다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처음 3분의 1은 영화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가운데 한 3분의 1은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삐딱하고 다른 답변을 내놓았던 개발경제학자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개발경제학자 정체성으로서 막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만년에는 아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같은 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저술들. 네. 이제 총망라하는. 그러니까 네. 약간 뒷부분은 이 사람의 저술에 대해서 이 정기 작가 그 에돌먼이 설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되게 잘하죠.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사실 경제학, 개발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서 약간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경로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상적 배경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그 사상적 배경들이 모여서 이제 한 18, 19장 저는 16장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16, 18, 19가 너무 약간 감동의 물결, 그렇죠. 하모니를 이루면서 약간 그랬는데
제가 딱 거기 부분을
읽으면서 저라고.
야 이거 완전히 이건 김원비가 좋아하겠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JYP한테 책도 보냈고 근데 인생 책까지는 아니었던 이유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허시먼의 제가 한 700쪽쯤 읽다가 딱 감이 온 거죠. 이거 인생 책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JYP한테 선물을 하고 이제 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평전에서 누군가의 사상적 배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허시먼을 이제 뒷부분에 허시먼을 조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처음에 YG가 저한테 허시먼 추천할 때 내가 카톡으로 마침 책장에 있길래 대학교 때 그 열정과 이해관계 막 줄그면서 읽었던 사진 찍어서 보냈던 거
맞아요.
기억하죠. 네,
때로는 나 깜놀했어.
때로는 정연과 이해관계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정연과 이해관계가 맞는데 제가 너무 옛날판이어서
나남 출판사고
그래서 저는 약간 대학교 정치 세미나에서 이제 열정과 이해관계를 이제 열심히 읽었었고 또 그러고 나서 십몇 년 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제 석사 논문에 되게 중요 레퍼런스로 나와요. 이제 레퍼런스 되게 많지만 제 석사 논문 제 주제가 이제 20세기 제국주의의 한 수단으로서의 투어리즘이었는데 이제 허시먼이 쓴 책 중에 그 국가 권력과 교역 구조
그 허시먼의 초창기 저작
네 하나. 초창기 저작이죠.
이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라면서 안타까워.
맞아요. 그걸 제가 인용했어요. 그걸 제가 인용했어요.
평전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저 아마 거기 썼을걸요. 제가 했습니다. 막 이렇게 썼을 텐데.
그 제롬이 애덜먼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요. 내가
논문 링크. 논문 링크 보내면서.
근데 어쨌든 그 책이 그 무역이라는 게 20세기식 제국주의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허시먼이 그 무역과 강대국과 또 이제 저개발국의 그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침 제 석사 논문 주제랑 너무 모델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권력과 교육 구조 책의 이제 일부분을 제가 꽤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논지를 펼쳤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허시먼이 너무 이제 가까운 느낌인데 그 뒷부분 YG님이 말한 그 뒷부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그 사상적 배경이 뒤에 가서 발전하고 만나고 이런 게 근데 이게 왜 인생책이지 못했냐면 제가 허시먼이랑 읽으면서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시먼의 어떤 논리들이 너무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저를 설득시키지까지는 못하니까 약간 이건 너무 아이디어만 있고 논문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허시먼이랑 사상적 대결을 자꾸 하면서 보다 보니 이게 저자는 어쨌든 저자가 취하는 스탠스는 허시먼의 훌륭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읽다 보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허시먼 그 저는 오히려 그분이 더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 허시먼한테 계속 충고해주는 린드블룸? 린드블룸 그 경제학자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허시먼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논문 쓰면 안 된다. 너무 사례에 치중해 있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들을 해줘서 아 허시먼은 저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읽은 거예요. 뒷부분을.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 혼비님은 뭐 이 평전 작가하고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전기 작가 자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좀, 그리고 뒤에 가면은 막 한 챕터는 몸 얘기하잖아요. 네. 엘버트 허시먼 이렇게 막 20세기를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경제 사상가 뭐 중에 한 명이랬는데 그분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뭐 이런 챕터도 있을 정도로.
아 그렇죠. 아 그때 쉬는 시간에 왜 YG님이 이제 허시먼의 인간적 매력 얘기하면서 몸도 좋고 막 이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라고 얘기해. 맞아요. 그게 사실 농담이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인간적인 허시먼이 이 평전에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인간 허시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 사상적 배경을 따라가다 보니 인간 허시먼에 대한 분량이 저한테 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도 허시먼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냥 뭐 내성적이고 좀 뭐 자뻑 있고 관종이고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알겠지만 좀 에피소드가 조금 더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했어요.
에피소드가 들어갈 게 되게 많은데 뒷부분에는 특히 그런 에피소드들이 거의 없죠.
네.
네, 그 사상에만 또 주력을 네.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허시먼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랑 교류가 많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랑도
브루디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고
네.
그다음에 그 혹시 JYP 그 기억나요? 장혜영 의원 왔을 때 장혜영 의원이 아마르티아 센
기억 안 납니다.
네,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그 1990년대 후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마르티아 센이
그분 좋아요. 저 읽으면서 그분이 허시먼 논문에 대해서 비판한 네. 부분 줄 치면서 봤어요.
아마르티아 센이 맞아요. 허시먼의 조카 사위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허시먼의 그 누나의 딸이랑 결혼을 한 게 아마르티아 센이니까 아마르티아 센의 두 번째 부인이 허시먼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허시먼의 조카 사이인데 그 아마르티아 센과도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을 법한데 그 얘기도 사실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얘기하죠. 외도 같은 걸 했다라는 흔적은 없다.
없다.
근데 실제로 그 세라랑 워낙에 사이가 좋았던 것 그쵸. 같아요. 그 허시먼의 와이프 이름이 세러인데 이제 세러도 되게 유명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트리비아나 TMI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같이 읽었던 조지 오웰 책 있잖아요. 그
장미의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라든지 뭐 사라 베이크드웰이 쓰는 네. 책 유에 보면 이제 어떤 되게 사소한 미시사적인 어떤 사소한 일화를 가지고 와서 그 일화를 재밌게 풀뿐만 아니라 그 일화가 이 사람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작품이랑 연결되게 쓰는, 그러니까 그 일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은유로도 작용하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장미꽃이랑 굉장히 사소한 걸로 이렇게 연결 지을 때 그 짜릿짜릿함이 있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게 조금 좀 있었으면.
근데 저는 그거
좋았을 것 같다.
그건 에덜먼의 스타일은 아니죠.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네. 에덜먼의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9장인가에 너무 뜬금없이 아예 몸에 대해서 몸에 얘기하는 대해서. 장을 넣는데
몸에 대한 게 중간 넣었으면
17장 전체가 몸 얘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런 그거, 장을 왜 넣어? 녹였어야지. 아니, 그 앞에서
앞뒤에 엘버터 시먼을 그 벽돌책 함께 읽기 금은 모임에서도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같이 읽었던 한 분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건
쉬어가는
너무나
페이지?
힘든 16장과 18장 사이에 끼워서 아 힘들죠? 아 그러면 좀 가볍게 읽고 좀 우리 쉬었다 갑시다라고 끼워넣은 장이 아닐까라고 그치. 생각이 될 그치.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량도 아주 짧잖아요.
네, 분량도
그러니까
아주 짧고.
그거를 읽으면서 사라 베이크드웰 같으면 그 몸의 어떤 특징이나 이 사람의 어떤 패션 센스를 이
끄집어
사람의
가지고.
끄집어 가서 이 사람의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논문 얘기할 때 우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딱 터트린다고 잘 썼을 것 같은 거지.
이 애들만은 그런 다른 쪽은 센스, 유머 이런 건 떨어지는데 프란츠 카프카는 확실히 좋아하는 모양.
맞아요.
아 카프카 진짜.
매 장마다
처음에는 못 느꼈거든요. 네. 처음에 몇 장 넘어갈 때는. 네. 근데 계속 매 챕터 시작마다 프란츠 카프카의 뭔가 경구를 가지고.
그렇죠. 매 챕터마다 카프카의 정말 그 챕터랑 딱 맞춤한.
어떤 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지만 그리고 그 인용구들이 또 카프카 인용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너무 좋아요.
카프카를 다시 읽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 5장, 6장, 7장쯤 갔을 때 또 카프카 아까도 카프카 다 카프카인가 이러고 확인해봤잖아요.
다 카프카
그랬더니 진짜 모든 챕터의 시작은 카프카의 말로 시작을 네. 하더군요.
근데 그 출처를 안 밝혀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카프카의 어떤 작품이나 어떤 건 짐작이 되는 것도 있는데 카프카의 에세이나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편에서 뽑아낸 건 이거 뭐지? 라고 그치. 생각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한 네. 독서였고 진짜 좀 뭐 그냥 아쉬웠던 건 어쩔 수 없이 그 국가 권력과 교역 구조 그거는 저 논문 쓸 때도 이 사람의 그 저작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 구절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할 때 일부러 네. 어떤 긴장을 그러니까 몰아가는 행위자가 어떤 갈등이나 위기 상황이나 긴장을 일부러 만들어서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그 긴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있다.
어떤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 너무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신한 거예요. 저는 허시먼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딱 정확한 양의 긴장을 주라고. 저는 그러면 이제 딱 정확한 양의 긴장이 뭔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학자가 딱 정확한 양의 긴장에 대해서 나름의 논지를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낙관적으로 봤던 나이지리아 같은 데에서 네. 갑자기 내전이 생겨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네. 나중에 아 나는 왜 현장에
그쵸.
갔는데도 그런 걸 못 봤을까 네. 하고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그 저한테는 당분간 평전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디디 에리봉의 푸코랑 비교해도?
디디에 에리봉의 푸코랑 비교해도 저는
이거예요.
저는 사실 푸코보다 허시먼이 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푸코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도 허시먼이랑은 친구하고 싶은데
푸코보다 허시먼이 나은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시점에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도 뭐 푸코도 물론 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상가지만 좀 잊힌 사상가잖아요. 허시먼은
맞아요.
허시먼이 재조명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이 책 읽으면서 들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허시몬이 굽이굽이 막 되게 막 찌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그냥 하나하나씩 뭔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맞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작은 성취들을 하고 그 성취들이 또 다음 성취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막 이게 내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막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극적이고 막 되게 멋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눈길이 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허시먼 같은 사람한테도
맞아요.
눈길이 가는 거예요.
저도예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YG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저랑 무슨
YG 그 약간 여기에 저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YG는
하고 어쨌든
몸이 그렇게 근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얼굴도 별로 근사하지 않고 몸도 근사하지 않은데 아니 저 이제 거기에도 좀 동조가 됐죠. 허시먼이 계속해서 어느 편에 서는 걸 되게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몽테뉴급으로
그래서
안 가잖아요.
양쪽에서 다 욕 먹잖아요.
네, 양쪽에서 그치. 다 욕 먹고.
근데 그게 되게 큰 용기예요.
노벨상도
사실은.
못 받고.
노벨상도 못 받고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존재가 되게 갈수록 희소해지는데
너무 귀하죠.
갈수록 필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YG랑 JYP 생각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YG랑 JYP랑 굳이 이렇게 5년 넘게 잘 지내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있어서 두 분이 약간 드물게 이쪽 저쪽이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중간 늘 좀 보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랬고
남의 말 안 듣고 지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저거 지금.
근데 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인생책이었던 게 제가 최근 몇 년 읽은 것 중에 저를 제일 돌아보게 만든 책은 이게 1등이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회의주의자인지 잘 몰랐어요 이걸 읽기 전에 저는 근데 낙관적인 사람인
근데 사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왜 YG님이 명언이라고 나 이걸 이제 명언으로 삼겠다고 했던 게 그 누군가의 비르투는 다른 누군가의 포르투나가 된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아 난 진짜 회의적인 사람이구나를 읽은 게 그 문장을 보면서 아 나는 누군가의 비르투가 그러니까 나의 비르투가 누군가의 인 포르투나만 안 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 원래 삶의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허시원이랑 저랑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댁들 두 사람의 비루트 때문에 이 책을 읽는 포르투나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아니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게 가능주의잖아요. 지금 JYP가 벽돌 책을 읽는 게 이 가능주의의 거의 커다란 결과물이고 같이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서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걸 한번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자.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자. 근데 그 뒤집는 게 꼭 혁명 이런 게 아니다.
그치.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조금씩 그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는 게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게 이분이 엘버터 시먼이 평생 이제 자신의 삶이라든가 사상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인데 사실 인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간에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끈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맞아요.
좋아하지
화려해 보이고
막 그런 체계바라 뭐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여기 체계바라는 너무 올드하고 여기 많은 경제책 나오잖아요 올슨이니
네 그런데 여기 엘버터 시먼은 아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인생책이기도 한 게 허시먼이랑 읽는 내내 사상적 대결을 하면서 읽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동조하면서 읽었는데 여기는 약간 사상적 대결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약간부터 그렇게 낙관으로 나를 설득하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마르티아 센도 그렇고 린드 블룸도 이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듣잖아요. 허시먼이.
그러니까 허시먼은 절대로 안 듣죠.
내 말이 나는 허시먼한테 설득이 너무 당하고 싶어서.
근데 그건
너무 당하고 싶어서.
그건 보면 허시먼이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대한 어떤 면에서 불신. 그 내가 저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잘 해내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그 애덜몬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가감 없이 그쵸. 딱 드러내는 것도 네. 저는 평전 작가로서 되게 평전 작가는 아니죠. 사실 학자인데
이 사람도 멀쩡한 역사 교수이자 네, 뭐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제사로 석사, 현대사로 박사를.
그리고 받았어요. 젊었을 때 허시먼을 또 직접 만나가지고 막 교류했던 것도 있고 마지막까지 요양원 들락날락하면서 네. 허시먼이랑 마지막까지 교류했던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 뒷부분 되게 허시먼의 너무... 마지막 네. 그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평범한 마지막.
완전 평범한.
그러니까 전기 작가로서 항상 그 주인공을 되게 네. 주인공의 마무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네. 그 욕심이 생기지만은.
근데 그걸 구구절절 쓴 게 너무 싫었어. 그냥 병원 변명을 앞에 쫙 깔아놓고 나도 극적으로 쓸 줄 알아.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를 꼭 밝혀야만 되는 사람인 거지. 아,
근데 저는 그.
근데 마지막은 좋았어요.
평전의 마지막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네. 저는 샤갈의 키스로 끝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게 샤갈이야말로 그 허시먼의 비르투가 샤갈의 포르투나가 돼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예술 작품으로 끝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약간 허시먼이란 사람 자체와 사상적 대결은 했지만 이제 다 읽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그래도 이 세상에 허시먼 같은 사람이 살다 갔다는 것만으로 내가 사는 세상이 되게 근사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 좋은 독서였고. 인생 책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턱을 크게 쓸 이유가 분명하다.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김영란법 안에서 1인당 3만 원?
그 이분이 산 그 100년 가까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야만적인 시기. 네. 였잖아요. 과거에는 뭐 더 야만적인 시대도 있었겠지만
사실 딱 힘든 그냥 시기였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시기랑 딱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메카시즘도 있었고
뭐 정말 온갖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어쨌든 크게 망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살았다는 거 이분이 운이 좋은 측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약간 성격도 삐딱하고 근데 어쨌든 보면서 그 중간에 왜 그 군 입대해서 미군으로 입대해서 나치 무슨 재판에 통역하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곳곳에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같은
한 장면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보는 재미에 저는 이제 꾸역꾸역 따라갔는데 뒤쪽 절반을 잘 못 읽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읽기도 네. 애매하고.
네. 근데 저는 그냥 앞쪽 한 절반만 읽어도 저는 충분히 책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20세기 전반기를 그냥 온몸으로 살아간 사람의 스토리를 그냥 쫙 한번 읽는 것만 하더라도.
아, 나 그렇게 그러면은, 뒷부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엘버터 시몬에 대해서 약간 인간적인 매력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이 그런 경제 사상가로서는 어떤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야 네.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봐도 저는 네. 충분히 좋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은
힘들어.
힘들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힘들어.
아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자극들이 많이 된다니까요. 맞아요. 정말.
긍정적 자극이 되고 저처럼 회의주의자들이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뒤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저 또한 그 못지않게 너무 긍정적인 자극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용기.
그 제가
투사되지 않은 미래.
정해드릴게. 저 평범한 독자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앞에 이 두 분은 너무 수준 높은 독자들인 것 같고 이걸 용기 내서 읽어보실 분들은 519쪽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9장까지. 9장까지 읽고 쉬어 한 달. 아니면 한 2, 3주 이 책을 놔요. 이게 두 권이라고 생각하고 9장까지만 읽어요. 그러면 그 앞에 파란만장한 청춘 시절부터 이제 대충 미국 가서 정착하고 혼란스럽고 네. 메카시즘 나오고 할 때 방황하던 시절까지 네. 나와요. 10장에 콜롬비아로 가. 드디어. 그래서 요 두 권 정도로 딱 이게 한 실제로 레퍼런스 빼면은 이게 한 반쯤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두 권이라고 생각하고 9장까지 나머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아까 그리고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엘버트 허시먼이 누구지?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 이 용어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만들어요?
이 용어를 만든 사람.
뭐지? 연관효과?
연관효과. 전후방 연관효과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만들고 실제로 그걸 처음으로 분석에 쓴 사람이 엘버트 허시먼이에요. 연관효과는 관심을 가져보면은 경제기사나 시사상식 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연관효과가 큰 산업.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방 연관효과는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뭐 마케팅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이런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방 효과고 자동차 산업의 후방 효과는 자동차 산업이 성사가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뭐 제철 산업도 있어야 되고 부품 산업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 산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품이 오히려 앞쪽에 있어야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전방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후방.
그게 후방. 오히려 후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앞에 두고 뒤에 있는 산업이랑 앞에 있는 산업. 그래서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저는 지금 기억에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이 특히 진보 지식인 혹은 좌파 라고 본인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도 당연히 읽으면 너무 좋지만 약간 이제 진보와 좌파가 지금 약간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요즘 이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제를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서는 2013년에 나왔는데 그 번역서는 2020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제를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라고 붙인 것도
너무 잘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네, 진짜 네. 현 시점에서 꼭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읽고 나서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 벽돌책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걸 제가 되게 냉소적이 되는 어떤 시기나 그럴 때 한 번 혹은 두 번은 분명히 더 읽을 게 확실한 책이라는 걸 좀 예감했어요.
다시 한번 들춰보는.
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읽고 나서 책장에 한 칸을 치워버리고 그 20세기 평정칸을 만들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엘버트 허시먼 뭐 에리 프롬 평정.
그럼 경제학자들만 골라.
아니요. 에리 프롬은
에리 프롬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준비해 갖고 온 거죠, 지금. 되게 멋져 보이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그냥 장직을 넣어. 그러니까 막 되게 유명한 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뭐 에릭홉스봉 뭐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면서도 되게 그냥 한 세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럼 그것도 이제 멋집니다. 앞으로 금음에서 계속 하나씩 같이 읽으실 건가요?
뭐 읽을 수도 있죠.
세상에 많은 독서가들이 있지만 평전 섹션을 자기 집에 책꽂이에 마련하는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평전 섹션을 마련한 건 아닌데 YG님이랑 되게 똑같은 행동 두 개를 한 게 다 읽고 저한테 있어서 좀 이제 이 책 전체에서 인생 구절이 465페이지 최적의 위기 그 개념이 저한테 네네. 너무 인생 구절이어서 그걸 써서 붙여놓고 이제 두 번째 한 일이 데리다 평전을 샀어요. 이거 읽고 보니까 아, 나 평전 좋아하네.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데리다 평전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1200쪽 가량 돼요. 근데 데리다 평전을 읽다가 평전을 또 찾고 있더라고요. 이거 읽고 나서 무슨 평전을 읽을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평전 읽으시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두 분의 우아한 독자이자 다독가 같은 말인가? 하여튼 두 분 덕분에 책걸상에서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은
아니 초유
다른
없어요,
어떤
이제.
책 관련 팟캐스트나 유튜브도 도전하기
힘든
1256쪽짜리 내용도 꽤 어려운 벽돌책. 벽돌책 오브 벽돌책.
자, 책 팟캐스트에서 엘버트 허시버를 다룬 사람이 국내외를 다 통틀어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없어요. 혼비님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둘이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또 책을 읽은 JY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저 JYP랑 같이 두꺼운 벽돌책 읽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그 자크 데리다는 좀 참아.
아, 네. 그거 네. 안 할게요.
그냥 좀 말로 다음에 데리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